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늘 강조하듯이 이 세상에 속한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영적인 일을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 거기는 생명 없는 종교가 나타나게 되죠. 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른 채 단지 인간적인 이성과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서로 믹스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희석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기본적인 모든 사상과 이 세상에 있는 원리들의 저변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배치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게 여겨지고 자연스럽고 또 상식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배치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랑도 많고 성품도 선하고 또 사람이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인정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에는 닫혀있고 벽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서도 우리 셀에서도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에는 큰 벽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고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예수님을 믿고 의외로 주님 앞에 깊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너무 착하고 선하고 선량 같은 사람이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다고 인간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왜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 앞에 꼭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반대로 더더구나 우리의 선한 것이 왜 하나 앞에 또 책망받을 일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영어로 잘 받아서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만났을 때 전혀 그들이 동요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때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중요한 이유죠. 말씀에는 항상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재 그 말씀 안에는 자신에게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을 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어로 받으시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어떤 때에 일어날 일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아,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을 주어졌구나. 깨닫긴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언적인 신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가를 하나씩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죽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죽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거룩한 종교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장소가 악한 이방 장소도 아니고 더러운 강도의 소굴에 끌려가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타락하면은 사단에게 그 땅이 잡혀서 그 거룩한 땅이 악한 일을 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교회가 사단에게 잡히면은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악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 교회의 본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도리어 성령을 배척하는 악한 일을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고소해서 죽이는 일을 거룩한 장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에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행한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세히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슨 강도들에게 맞아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가장 거룩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타종교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종교인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겉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보통 천사도 아니에요. 광명의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이 자신을. 그러면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 자기가 가장 광명의 직분자처럼 가장을 하겠죠.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처럼 가장하겠죠. 그래 누가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마지막이 되어야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일꾼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죠. 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종교적인 직분을 사랑하지.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좋은 직분은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사람에게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예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직분과 지위를 가졌다 한들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계속 직분은 주어지고 역할은 더 거룩한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닥칠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 직분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일에 쓰겠습니까? 종교적인 직분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는 사람을 이용해야 예수를 죽이는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직분과 지위와 종교적인 권세를 갖는 것을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늘 낮은 데 처하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보게 될 때 놀라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남의 귀를 자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나 이 말씀을 미리 영으로 잘 받았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때 당시 놀랄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어떤 자세를 가게 됐어요? 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보면 패배한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억울한 일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승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지.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무덤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 내 안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죽어야만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잘 알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영이 한 번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을 해도 내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된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내 혈기와 내 자존심과 내 의의와 내 옛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만이 많은 열매로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신년 말씀이 십자가로 모든 일을 승리하라는 것인데 좀 정말 새로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좀 아프지만 두렵지만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조금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신다, 그것도 장로와 제사장에게 죽으신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의 말리다시피 화를 내다시피 강하게 항변하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막아 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베드로만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기특하죠. 자기가 죽겠다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나서는 베드로가 정말 훌륭해 보일 것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시에 이때 받지 못한 결과는 우리가 아시죠? 얼마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당했을 때 십자가의 말씀을 그 당시에 영어로 받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이렇지 않을 수가 있었죠. 말씀을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 시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방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보여주시고 생선도 드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다 보고도 베드로는 결국은 갈릴리 고향에 들어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그 시에 베드로가 듣질 못했어요. 영어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만났을 때는 부활을 보고도 그는 넘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다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시에 자신에게 하는 영적인 말씀을 영어로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날이 오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걸림이 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우선 넘어진단 말이죠. 말씀에서 우선 거부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워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때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믿음으로 들린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예언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의 말씀이네. 나와 상관없겠네. 아니에요. 레마로 듣는다는 것은 그 시의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 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믿음으로 받아 놓으면은 그 말씀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말린 행동을 했죠. 그거는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나서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만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책망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나 팀장이나 셀장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들을 칭찬하고 금방 리더로 세우겠죠. 이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병들어 기침이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다른 성도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염려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반드시 병을 고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너밖에 없다. 너 팀장해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아멘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분별력이 뭔가를 어렵게 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인간적인 생각 있는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거 틀렸고 이게 옳다 그러고 여기서 갈등과 부딪힘과 서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차이죠. 교회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당 교파가 나눠지고 진보와 자유주의와 보수신앙이 나눠지고 참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이 나눠지는 것은 대부분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오 이거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는 반면에 그것은 정말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데 어떻게 그 두 파가 같이 하나가 되겠어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무조건 너 틀렸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내가 너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잘한 행동 같지만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전 반대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여러분께 사탄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 말 듣고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탄아. 이 말 듣고 베드로가 남아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베드로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말려들고 있는 그 주범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지 베드로가 뭐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자기를 왜 미워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사탄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고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사탄 짓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겠죠.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자기 진심을 몰라주신 것 같아서 오해할 수가 있겠죠. 자기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이 이때 시험에 듭니다. 리더의 관계도 이런 적이 많죠. 자기 편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선하게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만 해도 어려울 텐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타겟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탄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도마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빌립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자로다. 빌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가장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또 가장 가까운 수제자인 사단은 그런 베드로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에도 선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바로 사람은 은혜 받고 인정받고 또 세워지고 또 영향을 갖추고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교만하기 쉽죠. 왜 그러세요? 사단이 교만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던 사람도요, 정말 온유한 사람도 높아지고 지위가 있고 칭찬받고 잘 되는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거만해지고 주장하고 사람 우습게 알고 밑에 사람 깔보고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사람 변했다 그러죠. 저 사람 변했네. 물론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런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좋은 직분이 주어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꾸 세워지고 리더로부터 더 높임받는 사람은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 정치인들도 정치 초년생일 때, 입후보할 때, 선거할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수가 늘어나고 지위가 있으면 초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을 이용해서 영적인 일을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쓰기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정말 충성심과 남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열정과 사랑과 자비와 인간적인 정과 의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이기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압이죠. 다윗이 있기 위해서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있게 한 일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압은 평생 다윗의 근심이 됐어요. 왜?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뛰어나.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충성심이에요. 인간적으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압은 다윗을 넘어뜨리고 근심시키는 도구로 평생 살았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압은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본 마음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이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몰라.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압살롬을 죽였어. 이게 다윗과 매사에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해 맞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정과 순수한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사단이라고 했거든. 사단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있어요. 그 분간이 어렵죠. 분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인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준 마음인지 인간적인 사람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것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 사단이 이용하는 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린 일에 쓰임받는다. 좋은 것이 악하게 쓰임받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래서 한 번은 우리의 옛사람이 인간성을 기본으로 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새사람으로 바뀌어야만 예수와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세일이나 모임에서 어떻게 아 이게 옳은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늘 부딪히죠. 늘 옳다고 옳은 걸 주장하잖아요. 맞죠? 옳은 건 옳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그 기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베드로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라면 자기가 잘한 것이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말이지.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신 거죠. 자,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그 누구에 대한 십자가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같이 인간적인 기준에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셔야 돼? 인간적인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자식이 분이 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미리 불러 죽여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걸림이나 그것이 어떤 시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사자인 예수님은. 근데 당사자도 아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람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이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경험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근데 문제가 막 꼬이고 꼬이고 용서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꼬이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런 문제죠. 베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문제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준 생각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준 생각을 가졌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주겠어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주어지거나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세일장에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생각을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문제에 당착하게 되죠. 왜? 그런 생각은 다 사단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아니, 이런 옳은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라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준 사단을 꾸짖었잖아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지. 야, 베드로야, 너 내 뒤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니까 세상적인 걸 따르고 인간적인 걸 따르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데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영의 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생각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사단에게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거룩한 일을 하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OX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면 항상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만을 할 것이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교회 봉사 일을 해도 꼭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영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목회를 하려고 신학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기 교회 직분을 추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놓아두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중심을 보시죠.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선교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직분을 맡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아시죠. 마치 정치인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히포크라테스의 그 본래 사명을 환자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빠지게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대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사단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는 다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냥 신앙이 안 자르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뭔가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결국은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불순종할 생각, 죄 지을 생각,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 다 이런 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는 방법은 예리한 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만이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좋아 보이는 생각, 옳게 보이는 생각을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의가 간 사람들,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 3초만 생각해도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부인해야 될 것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자기의 마음에 두르는 거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은 부분이 사단이 주는 것이겠죠. 그걸 인정만 해도 여러분들 영적인 신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전에도 성경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건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예,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춰서 참된 생각만 하고 거짓된 생각 말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만 하고 또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만 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만 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만 하고 칭찬받을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이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지금까지 뭐의 기준에서 신앙을 했는지, 오늘 자신이 어떤 생각을 따라 내가 신앙의 잣대로 행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셀 모임도 판단하고 분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만 생각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절대 옳고 틀리지 않았다고 한 것까지도 한 번은 다시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겸손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아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 받아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말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단으로부터 보완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삶과 실제 신앙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